오늘은 학계에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 공부를 서론으로 조금 하고요. 학계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PPT를 보시면서 이렇게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칼럼부터 제가 시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도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미 두 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죠? 그 풀무불 사건이 바로 이때 끌려간 사람들의 그런 사건입니다.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 또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으로 세 번째 포로가 끌려갑니다. 도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의 50년 뒤의 일인데요. 세계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했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란이 이라크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이 도래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539년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지배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랑은 아무 상관없이 두 강대국의 싸움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이김으로써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남유다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신의 한수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첫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렇다면 70년 뒤가 언제입니까? 주전 535년경이에요. 그런데 도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른 대외 정책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고레스의 칙령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생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고 바벨론에 남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물건이나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주전 537년 또는 어떤 책에는 536년으로 보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옵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야긴의 왕의 손자인데요. 이 당시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옵니다. 종교 지도자이죠. 그리고는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1차 귀환자가 돌아온 것이 예레미야에서 예언했던 70년을 딱 채우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세계 정세를 바꾸어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벨론과 다르게 페르시아의 대외정책에 근거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해서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겸허하게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방을 꿈꿀 수 없는 식민지 지배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남유다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진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성전의 지대는 놓았어요. 성전의 기초는 놓았는데 중단을 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반대파 무리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돌아온 백성들의 무관심이 합쳐져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6년이 흘렀어요. 지금이 2018년이니까 2002년 우리나라 한국의 월드컵 이후 오늘까지 시간이 흐른 것과 같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6년이 흘렀어요. 이런 시간적 흐름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듯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이때가 주전 520년경인데요.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1차 포로 귀환 후에 16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시 성전 재건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만 번듯이 꾸며서 살지 말고 판벽한 집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다시금 한번 지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 공동체를 세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만족이 없을 것임을 우리 토요일 큐티 본문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말씀인 학개서 1장 후반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 하반부, 14절 하반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어요. 그런데 23일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16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성전공사가 23일 만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16년 세월 동안 아무도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3주 만에 다시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의하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자 미뤘던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이것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쓰인 이 마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이란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단어는 레브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heart가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음은 레브가 아니라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자면 마음이란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영, 스피릿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므로 14절을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스피릿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스피릿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스피릿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의 영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들의 영을, 스피릿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미루어왔던 성전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을 감동시켰을까요? 아니 16년 동안에는 감동하지 않다가 어떻게 23일 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들이 감동되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 한 묶음이고요. 14절이 그 다음 절인데 이 12절과 13절과 14절 사이에 논리적인 귀결이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캐치해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때에 같은 시간대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영어로 so가 있어요. so. 그래서 14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이 있고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있어요. 14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스피릿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의 논리적인 연결점을 아시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영과 백성들의 영이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 때문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배경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12절과 13절로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은 12절과 13절을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두 종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들은 말씀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큐티를 통해서 직접 들은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직접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설교자를 통해 주신 설교 말씀이겠죠. 이 말씀들을 듣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물론 이 배경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것의 결과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을 감동케 한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케 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stir예요, stir. 우리의 영을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당시 성전 재건 공사에 있어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낙담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실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또 다른 말씀이 뭐냐면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백성들의 영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다음에 23일 만에 성전 재건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비결은 백성들과 지도자의 영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영의 감동함을 받은 배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고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감동케 하는 주요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작업 하에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던 성전 재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인데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큐티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교 이제 건물의 랩실에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복도를 가다가 모르는 동양인을 만났대요. 근데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분이 날쌤 큐티잭을 가지고 걷는 걸 보았답니다. 아,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았다라고 합니다. 메디슨 하는 장로교회와 큐티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곳 메디슨을 떠난다면 저의 목회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서 이곳 메디슨을 떠난다면 저는 저의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큐티를 스스로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큐티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도 들으셔야 되고 경건서적도 읽으셔야 돼요. 하지만 큐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3일 만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시 이 공사가 재개된 이유가 사람들의 영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런 감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출발점은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감동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공사가 다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에 영에 감동이 있어서 다시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의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에 그들에게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